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또 서마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에 이제 교회들이 잘 이제 정착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 상황이 이제 로마의 그 황제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얽힌 그런 그 정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교회가 참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칭찬과 또 책망, 그리고 경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얻는 축복은 그때 당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아주 놀랍게도 적용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보면 강렬한 표현들이 이제 금방 눈에 띄죠. 그것은 13절에 보시면 버가모라는 도시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의 보좌라고 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뭐 사탄이 뭐 이렇게 창과 칼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본문의 정황 속에서 보면 이제 황제 숭배와 또 다양한 그 우상 숭배의 이제 장소가 아주 굉장히 중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강렬한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은 안디바라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나오죠. 이것으로 보아서 참그 굉장한 그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에 저항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아주 막강하게 흘러가는 그런 정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에는 그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던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또 책망하는 부류도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있었죠. 그들은 우상숭배와 행음을 용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어느 시대에나 우상숭배, 그리고 행음하는 그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이제 실질적으로 자각해야 될 문제이죠. 자, 하나님께 대적 행위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하여 대놓고 부인하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떠한 선한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용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와 행음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주 무분별하게 내세워서 괜찮다고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나서서 싸우실 거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우상숭배 행위에 빠졌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그 심각한 문제들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극복하는 자들에게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을 볼 텐데요. 그것에 앞서서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되었죠.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이다. 굉장히 좀 살벌하죠? 이제 검을 휘두르시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1장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죠. 자,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셨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검, 날카로운 검으로 감추어진 악을 다 드러내서 그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서의 속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은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또 인간의 술수로 선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을 숨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지혜는 바로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밑바탕이 되는 전술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버가모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왕좌가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그 사탄의 보이지 않는 힘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구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치 세력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정치와 종교가 아주 깊게 결탁되어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권세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이 다 자기를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술법이었죠. 정치적인 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이 안전을 지켜주는 제우스,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그리고 술의 여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뭐 이런 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지어 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영역마다 이제 제단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그 제사 의식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화려하고 또는 현란하고 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서마나라는 도시도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버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들어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버가모 시민들은 자기들이 이 황제 숭배를 총감독한다라는 그런 자부심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차 없이 뭐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더 기세를 그렇게 부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디바라는 그런 성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예수님을 양쪽이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심판주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맥락이 좀잘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주이시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라는 그 동전에 없어서는 양면 같은 그런 속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 무엇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 양면을 다 완벽하게 이렇게 겸비하신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우주의 그 대권을 받으신 통치자로서 지금 우리를 또이 세상과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그 말씀 속에는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라는 그런 뚜렷한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버가모에서도 황제와 우상숭배의 정황으로부터 신실한 성도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황제와 우상숭배의 대상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바깥에 황제 숭배 대상과 추종자들 심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 추종자들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추종자들도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기뻐하셨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성품과 명예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존재를 맡긴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유업의 그 위대한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운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이중수 목사님의 그 성도의 유업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유업의 축복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죽었죠. 그래서 무의미하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고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약속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망을 하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이 있었죠.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람의 교훈은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무를 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모압 신들에게 바친 그 제사에 초대받아서 먹고 또 절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백성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한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그랬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민수기 그 뒤에 31장 16절에 보면 행음했던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꾀임에 넘어간 일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보호받고 인도받는 그런 공동체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렇게 꾀임에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예배도 드리잖아. 근데 이렇게 심각한 경제, 정치적인 이런 굴레 속에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하는 거 주님도 이해하시고 용인하실 거야.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당시에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길드라는 그 조합이 그냥 사무적인 일들만 하는 게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명절이다, 뭐 또는 무슨 누구 뭐다, 또는 뭐 신에 또 관련된 어떤 절기다, 이러면 그들은 그 조합을 통해서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의 판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뭔가 또 얻을 수 있고 또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었을 테니까 또 그런데 와라 뭐 여기에 조합에 들어오라고 강요는 안 할게 하면서 또 초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혹해서 또 가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그런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상들에게 또 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꾀임에 빠져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면 주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신들 중 그냥 하나에 불과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 슬픈 결론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책망하시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니골라당을 분별해서 배척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2장 6절에 나왔죠. 근데 버가모 교회 안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지금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이 발람의 가르침과 동일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예수님이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과정을 가게 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주님이 진짜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올인하지 못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지 못할 때, 주님의 진가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주님 믿으면서도 꼭 이런 거죠. 이념과 계파를 쫓으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그냥 이념 속에 가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경제도 그래요. 이 정책이 있고, 뭐 어떤 것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뭐이 이슈, 저 이슈 따로 끌어당기면서 이거는 사탄의 것이고, 저거는 뭐의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을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하고, 또, 막 이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막,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마련이죠. 근데 이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이 박탈의 환란을 죽기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신앙의 그런 혼돈 속에서 주님을 다른 가르침 속에 가두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거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겠는데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없게 되겠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위기감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게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때 항상 재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잘 보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16절 뒤에 보시면 후반부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그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심판의 자리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조금 어렵지만 좀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또그 병행 구절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람산 종말론 강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미래에 닥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에 멸망했죠. 그때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을 뜻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현재적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우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까? 쉽죠. 에베소 교회에 본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들과 같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 돼요. 우리가 그 조합의 어떤 절기나 잔치 모이는데 우리 가지 말자 그러면 돼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였냐면 16절 초반부에 제시하는 회개해야 할 자들은 누구였냐면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만 회개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 공동체 전체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을 때 싸우시겠다고 하는 대상은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명철하게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계속 허용하면 공동체 전체가 부패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용한 자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대적인 결속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에 급진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감추어 있던 만나를 줄 것이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 속에서는 종말의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광야에서 얻었던 하늘의 만나가 다시 한번 출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그 정말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로마가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서 이기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그때 당시로부터도 포함되는 종말, 그 종말에 얻는 하늘 차원의 부요한 생명이 있다. 부요한 생명이 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흰 돌을 주시고 그돌 위에 새 이름을 쓴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고대 재판에서는 무죄와 유죄의 결정을 흰 돌과 검은 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것보다도 딱 뭔가를 딱 보여주면 시각적인 효과로서 좀 어떻게 좀더 권위가 있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그죠? 우상숭배의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흰색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그 유대인들의 문학, 또 묵시문학이죠, 주로. 그리고 또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그래서 그들이 알기 쉽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새로 배워야 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할 때 그 승리한 표징이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우들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실 때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2장 1절, 2절 이렇게 쭉 나가는 말씀을 보면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이방 나라들 앞에서 백성들의 공의와 영광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약속받은 새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걸맞아서 그분과 연합된 그런 특별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들이 얻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일부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우상숭배로부터 얻는 차원과는 전적으로 수준이 다른 축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경험한 것들 또는 살면서 얻어서 쌓아놓은 소유들 또는 이루어 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얻은 이름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으로만 떠올린다라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새 관점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가 약속받은 이새 이름, 이것은 정말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풍성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뭐 인정하듯이 돈,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념과 사상, 그것으로 미혹합니다. 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를 또 미혹합니다. 자기 편에 들어와야 잘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일상 삶에서 너무나 큰 편리 추구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버가모 교회가 보여줬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누구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받는 자 외에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교회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새 이름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야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말에 귀가 얇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귀가 얇아서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말에 귀가 얇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망한다 그래도 그렇게 그 말에 그렇게 미혹당하면 안 되고 누가 잘될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그런 말에 그렇게 미혹당하면 안 되죠.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위협하고 유혹하는 것을 극복하는 새 이름의 존재로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나를 주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이새 이름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셨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기 이름이 아니고 새 이름으로서의 자기 이름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새 이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시대의 새 창조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버가모 교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며 또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큰 것임을 저희들이 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의 성도됨이 바로 새 이름의 정체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밝히 알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